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성경 무엇을 공부한다 그랬죠? 네? 네, 디도서를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늘 디도서 처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을 쓰셔서 디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디도서를 들어가는 디도서는 짧습니다. 3장 정도에서 한 40절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이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나 말씀은 성경 어느 말씀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주의 종들과 우리 선배들은 바로 잠자리 옆에다 이 디도서를 놓고 읽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처음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우리 신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란 뭐냐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감독이나 이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하는가를 말하는,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서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처음에 뒷자가 들어가는 세 개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또 뭐 있죠?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요 세 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썼고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차명을 당하기 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2년이 좀 넘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죠. 오늘은 또 다른 목회자인 사랑하는 아들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디도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말이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로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자취 중에 한 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그레데 교회, 이 섬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레데 섬이란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이 교회를 세웠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승천하고 하늘에 가버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뭐죠? 성령이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 다락방에 쏟아지고 그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120여 명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쏟아지면서 뭐를 했을까요? 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란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이 120여 명이 각각 전부 히브리 사람인데도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할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까?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레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120여 명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거기에서 아마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참배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돌아간 고향이 바로 그레데였을 거고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아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바로 그레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레데 교회는 교회가 누가 사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말씀에, 바른 가르침의 말씀에 그렇게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그 당시 유행하던 교회를 침투하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 세력들이, 그리고 개중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유대교인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엉망이 돼요. 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레데 섬의 환경이 엉망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데다가 그들의 본성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음답지 않게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이런 믿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디도가 바로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되었습니다. 바로 디도의 역할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디도의 사명이었어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사회에 나가면 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을 완전히 나눠버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척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1장 12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레데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야, 까딱하면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뭐 몇 달 동안은 할 것 같은데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디도서는 처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편지를 쓰고 보내는 사람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디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원을 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1절부터 4절까지가 인사,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를 가만히 보면 디도서와 아주 똑같게 쓰여진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짧게 써요. 1절 정도 아니면 뭐 한 길어야 1절 반 정도 이렇게 2절 정도 쓰는데 아주 길어봐야 그런데 로마서는 인사말이 이 편지 서문의 인사말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어요. 7개의 절을 인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도 이 짧은 편지에서 인사말이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까지가 인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로마서와 디도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이고 사도라는 이것을 두 가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 13편 정도의 서신에서 종이고 사도라고 한 그런 자기소개를 한 편지는 로마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사도라고만 그리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과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위임을 받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학문도 뛰어나요. 가문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종.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성 안이나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중에 3분의 1이,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1명이 노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가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가는 곳마다 노예를 잡아와서 귀족들 몇 사람을 전부 노예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풍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레테 섬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종들이,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키면서 같은 신분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하나 우리 외우자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시작. 다시요. 둘로스. 둘로스. 우리는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둘로스 데우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둘로스. 이 얘기, 우리는 둘로스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뉴욕에서는 1% 아내들은 아주 유식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종을 뭐라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고 핍박받고 있고 불임만 받는 그 노예들을 둘로스, 둘로스. 그럼 둘로스를, 그런데 성경은 둘로스를 노예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같은 의미이긴 한데 노예라고 번역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노예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종이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번역을 안 쓰고 종이라는 번역을 썼어요. 사회적으로는 노예라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 6장 17절 가서 보면 이런,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너희가 본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너희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 죄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해방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방이란 자유가 뭐냐면 의에게 종이다, 의를 섬기는 자가, 옳은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종이란 개념이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야곱, 뭐 다윗,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바로 바울은 그런 구약의 전통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신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종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할 때에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럼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하나님의 진짜 종인가요? 구원받았나요? 예수 믿나요?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베드로는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바울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종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쓴 이 자기 소개에 대해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이 신앙이 엉망이고 행실이 엉망인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들도 종이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 참된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은 너희들은 정말 다르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레데 성도들,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종되기 싫어요. 사람들은 종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싫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나쁘고 기분 좋지 않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이 어떤 건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라고 사용한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종은 말이죠, 어느 누구인가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누구에게인가 소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주인에게 섬겨야 하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소속된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 노예인데 그냥 노예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라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그냥 자신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거라는, 이런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유 의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소속되어 있으면 가족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성도가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냥 깨달으려면 되질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됐을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을, 노예는 내가 주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노예의 주인이 노예를 찍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정해가지고 부르신 그러한 노예라는 거죠. 엄청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부르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저거 내 거 그러면 내가 당신 겁니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노예가 매매가 됩니다. 그럼 튼튼하고 건강하고 쓸만한 노예는 이 주인들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노예는 61년생 2월 달에 태어났는데 60이 넘었지. 그렇지만은 아직도 기술도 좀 있고 전기도 잘 고치고 이러니까 요 괜찮겠다. 지금 이병택 집사님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61년 2월생이고 전기를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주인이 노예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선택해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를 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너를 샀다. 나는 아무것도 주질 않았는데 주인인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주고 샀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자기 속에 늘 자기의 인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어쩌다가 성경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란 찬양 부를 때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지명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분을 믿게 함으로써 그것의 대가로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기억되고 이것을 의식할 때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이 종이라는 신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서 장로나 목사나 모두 다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질 않아요.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종은 일단 주인이 사서 노예로 사놓고 집에 부리면은 자기 일하는 게 없어요. 자기 뜻도 없어요. 자기의 계획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이 해야 하라는 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사람.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레대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당신 멋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야만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그레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 12절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악한 짐승과 같다고 항상 입에 거짓말을 달고 툭하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진실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금방금방 속아 넘어가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굿바이 하고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 중에 노예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 종이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아,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구나, 주인이구나.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난 살아야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목사들도 강단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주인처럼 행사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사합니다. 장로들도 집사들 권사들 모두 다가 오늘날 교회에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 드라이브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일즈를 하든지 또는 뭐 닦아내든지 뭘 수리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레데인들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일 외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달란트예요.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교회에서 뭐 노래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걸 달란트라 그러는데 달란트란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란트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한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한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사회나 직장이나 이 땅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직업일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재능일 수 있어요. 축구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너무 피아노를 잘 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세일즈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속임이 있다거나 일을 하는데 거기에 거짓으로 하거나 눈가림으로 하거나 그들이 진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디도서에서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디도서에 나타난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종은 사실은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종은 핍박받고 있어요. 노예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천덕꾸러 아주 천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학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도 없고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는 그냥 재산덩어리일 뿐이에요. 숨쉬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한 재산덩어리들이 바로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 내가 섬기고 있는 종은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는 거지. 자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이 자신이. 여러분, 이 종은 갑자기 영광스러워져요. 바로 이러한 말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주여 큰 종,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종,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귀한 종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뭐 귀하게 사용하면 아 내가 귀하게 사용되니까 귀한 종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그게 바로 큰 종이고 귀한 종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종으로 살지만 여러분들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값싼 천박스러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든지 내가 섬기는 분은, 내가 찬양하는 분은, 내가 경배하는 분은, 내가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는 그분은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 되면 내 신분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의 명예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사실 종이라고 불리는 건 얼마나 굴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정말 참 종은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주인이 정말 명문가의 주인만 돼도 로마 시대에 예를 들어서 호민관이 되거나 왕족이 되거나 고급 관리가 되면 그 종들은 옷이 달랐어. 그리고 검투사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검투사가 신분이 달라져. 같은 노예 종이라 해도 길을 걸어갈 때 모습이 달라요. 바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십시오.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값싼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면은 세상에서도 사실은 존귀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면 자신이 대통령다워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시당하고 대통령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정말 충실한 그런 자기 신분 의식을 갖고 내가 이 직장의 직원이고 사원이고 이 직장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자기 신분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일하고 대충 거짓말로 술렁술렁하고 이익이나 챙기려 그러고 그냥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크레딧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심각한 점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받아서든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이 모여있는 곳이 왜 손가락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 망각해버렸어. 그걸 소홀하게 여겼어. 그걸 가볍게 여겼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 자의식을 가지고 만약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뉴욕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 조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값을, 그 신분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정말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